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2, 3주 정도 함께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시고 또 본문을 좀 읽으시고 다시 들으시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금욕주의적인 흐름이 있는 거 기억하시죠? 그쵸? 교회 역사에는 이제 수도원적 양성에 대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여자 섹스를 좀 문제시하고 먹는 것들을 좀 간단하게 하고 말을 줄이고 그리고 좀 이렇게 일상세계 도시에서 좀 나아가서 다른 숨어있는 지역에 사는 것, 그런 것들 우리는 금욕주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불교에도 좀 이런 흐름들이 있죠. 도시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산에 살고 육식을 하지 않고 그리고 여성관계를 문제시기 생각하고 그리고 단순한 생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대화를 많이 하지 않고 간단한 대화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노동 그리고 대부분의 기도, 이렇게 생활하는 것들을 되게 금욕주의적인 흐름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생활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경건하다, 좀 영적이다 라고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목사님들은 결혼을 해서 좀 영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신부님들이나 스님들께서 이렇게 좀 독신 생활을 하시면서 영성생활에 집중하는데 결혼을 하면서 가정생활까지 하는 것은 좀 영적이지 않다 얘기하는 견해들도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욕망을 절제하는 것들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금 더 영적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조금 더 영적이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일반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한 친구가 저한테 초밥을 사줬는데 제가 초밥 좋아하잖아요. 되게 별 생각 없이 가서 첫 번째 초밥을 입에 넣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굉장히 맛있는 초밥을 먹었네. 초밥이 나오고 첫 번째 초밥을 먹기 전까지 그 친구가 저한테 무슨 얘기인가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요즘에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무슨 얘기인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초밥을 하나 입에 먹고 이 향에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씹어야 되잖아요, 좋은 음식을. 그래서 충분히 음미하면서 천천히 씹고 넘긴 이후에도 그 뒤끝에 여운의 향을 충분히 만끽한 다음에 좀 퓨즈를 두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제가 천천히 씹고 씹은 다음에도 가만히 있으니까 굉장히 집중해서 듣는다고 생각했나봐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멈추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길 기다렸겠죠.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야, 여기 진짜 맛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식사하시고 진지한 얘기는 나중에 하자고. 그래서 한 45분 동안 초밥에 대해서만 얘기 나누다가 식사를 마치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경건하지 않은 목사입니까, 그쵸? 육체적 이 맛에, 이 탐식에 취해가지고 성도가 이야기하는 게 들리지 않는 집중성을 갖고 있는, 그쵸?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종교적이지 않다. 왠지 종교적인 사람은 맛있는 걸 먹어도 별로, 맛없는 걸 먹어도 별로, 좋은 걸 봐도 별로, 좋지 않은 걸 봐도 별로, 소유에 관심이 없고, 입는 거에 관심이 없고, 보이는 거에 관심이 없고, 외모에 관심이 없고, 먹는 게 관심이 없고, 여자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 그런 거에 다 어떤 이런 욕망을 절제하면서 사는 것들을 되게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정신은 그렇지 않다는 건 아시죠? 그쵸? 이 사고에서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육체는 경건하지 않는 것이고, 육체와 다른 것들은 경건한, 영은 경건한 것이라는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의 종교의 싸움은 뭐가 됩니까? 신앙생활의 싸움은. 뭐가 되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되는 거죠. 난 뭐랑 싸우는 거예요? 나의 육체와 싸우는 것입니다. 나의 피와 싸우는 거예요. 뭐와 싸우는 거예요? 종교생활이라는 게 나의 욕망과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와 싸우는 것이다? 자기의 육체, 자기의 욕망과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먹고자 하는, 자고자 하는, 내가 건강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망들을 다 억누르고 욕망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다른 표현으로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경건이고 성숙이다라고 얘기하는 흐름들이 우리의 종교 내부에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의 싸움은 뭐의 싸움이 아니다? 너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욕망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문제시하고 우리 육신을 죄악시하고 우리의 욕망과 육신을 죄악시하고 문제시해서 이 욕망과 육신을 뛰어넘고자 하는 싸움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싸움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욕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욕망에 대한 것은 건강한 충족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배가 찢어지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웬만큼 배부르게 먹는 거, 허리가 부러지게 자는 게 아니라 기분 좋을 만큼 자는 거, 그렇죠? 내가 쓰러지도록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분 좋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일한 만큼 일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이게 욕망이라는 건 건강한 성취 속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지 과도하거나 모자라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 경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욕망에 대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지나치게 그 욕망을 추구함 말미암아 그 욕망의 하수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욕망 자체를 우리는 적대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육체를 적대시하시면요, 여러분들 욕망을 적대시하시면요, 무조건 집니다. 얼마만큼 싸우실 수 있으세요? 처음에는 아침 금식, 그 다음에 3일 금식, 그 다음에 40일 금식이에요. 그쵸? 처음에는 그냥 적당하게 먹는 거, 적게 먹는 거, 그 다음에는 육식을 금하는 거, 그 다음에 플루테리안까지 가죠. 열매만 먹는 거. 아, 한국에서 정말 어려운 일이야. 열매만 먹으면 과일이 얼마나 비싼데. 그쵸? 욕망의 싸움을 싸우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은 더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자기 어깨에 채찍질을 하는 것까지 가게 돼요. 그치? 욕망의 싸움을 싸운다는 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안 먹어야 욕망을 승리한 거죠? 어디까지 잠이 안 자 욕망을 승리하는 것입니까? 어디까지 사람들과 관계하지 욕망을 승리한 것이죠? 그럼 경쟁적인 게 돼서요, 누군가 30일 금식했니? 그럼 난 40일, 너 40일 했니? 난 50일.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이 욕망을 절제하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느 쯤에 우리는 산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풀풀이를 캐먹는 사람이 가장 건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인간형이라는 게 그런 사람인가요? 욕망을 절제하는 사람, 욕망을 억누르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에서 자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의 싸움은 뭐에 대한 싸움이라고 본문에 얘기하십니까?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 이 네 가지는 칭의의 싸움이지 다른 네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조선시대는 왕이 있었죠? 그쵸? 조선시대는 왕이 있었어요. 아, 나쁜 왕으로 해야 되나 좋은 왕으로 해야 되나요? 어설픈 왕으로 하면 요즘엔 방해죠. 그쵸? 방해가 왕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의 통치자죠. 방해가 왕이면 왕이 통치자예요. 우리는 왕의 지도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태어나고 있다면. 그럼 광해가 잘해서 왕입니까? 아니죠. 여기는 권세가 있어요. 왜요? 여기는 이씨 조선이다 라고 하는 왕권 국가다 하는 뭐가 있어요? 통치 이념, 통치 권세, 권력이란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쵸? 광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이씨 조선의 통치 권력이 문제입니다. 그쵸?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통치자들과 그 다음에 권세들과 그 위는 뭐죠? 세상의 주관자들과. 세상의 주관자는 뭐죠? 그럼 이씨 조선이 그냥 생겼습니까? 아니죠. 사대부자라는 중간계층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대부의 나라, 사대부가 중간계층으로서 이 사회 지도계층으로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어요. 계급사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돌아오면서부터, 위아더 해군을 하면서부터 군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중화사당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라는 외교관계를 통해서 중국을 백그라운드에 두고 이 정권이 서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그런 이씨조선이라는 왕권을 가능하게 하는 뭐가 있어요? 세상의 주관자들, 힘의 역학구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위는 뭡니까? 악한 영들과. 악한 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갑자기 사탄으로 화까지 마시고 그것도 이미 깔려있긴 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게 무엇이죠? 이런 역학관계를 만들어낸 어떤 것? 권력이지. 이런 역학관계를 만들어낸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억압하고 위에 서고자 하는 것. 그렇죠? 그런 권력이지. 폭력적 권력. 그리고 계급사회, 이런 사람을 평등하게 보지 않고 힘을 중심으로 자기가 다스리려고 하는 어떤 가치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 악한 영의 권세가, 악한 영이 세상의 역학구도를 만들고 그것이 통치질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나를 지금 직접 다스리는 통치자들을 만들고 그것이 지금 누구에게 영향을 미쳐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구도 속에 우리가 어떻게 되죠?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로마 사회를 봅시다. 그 당시 로마 사회는 어떤 사회였죠? 통치자가 누굽니까?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그들의 통치자죠, 그렇죠? 그럼 그 황제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죠. 로마라는 굉장히 거대한 권세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엄청난 제국이라는 이 제국의 권세가 존재합니다. 그럼 제국의 권세가 존재할 수 있게 가능한 것은 무엇이죠? 여러 가지 역학 구도가 그들 가운데 이미 있었죠, 그렇죠? 그리스의 헤게모니를 가지는 것, 그리고 로마의 군권, 이집트 전쟁에서 승리한 것, 그리고 다민족 국가를 통치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들이 다원적인 통치적 처세술, 그리고 대단위 군단들을 조성하면서 새로운 군사기술로 말미암아 지역마다 대단위 군단을 조성할 말미암아 그 지역 전체를 장악하는 방식, 그 당시에 그들이 그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헤게모니라는 게, 그러니까 역학관계라는 게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로마를 지탱했던 가치들이 무엇입니까? 당시 로마를 지탱했던 가치는 그래서 악한 영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힘의 정신이죠. 로마가 세상을 제패했다 그러니까 로마의 방식이 맞다죠. 그렇죠? 그게 그 당시에 사람들을 제패시켰던 그 당시에 융통되던 사고방식이죠. 그렇죠? 로마가 맞는 이유는 뭐예요? 로마가 이겼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 힘의 정신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가 되고 싶어요? 로마인이 되고 싶어 하죠. 어떻게 돼요? 왜요? 그 사람들은요, 지혜롭게도요, 이방인들이 로마인이 될 수 있는 통로를 뚫어놨어요. 로마인이 되면 대단한 거고. 그러니까 각 지역의 지도층들은요, 어떻게든 자기가 로마인이 되려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걸 조종하는 건 되게 쉬워지는 거죠. 힘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향락의 정신이죠. 문화. 로마의 카리스마는 문화에 있습니다.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는 거예요. 이제까지 볼지도 못했던 검투대회 같은 것이 열리고 이런 자극적인, 그리고 향락 문화를 함께, 성적인 문화, 그리고 굉장히 스포츠 문화, 그리고 굉장히 이 로마인 것에 자부심을 느끼게 한 어떤 또래 집단의 문화들이라는 걸 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죠. 옛날에 우리를 다스렸던 전통적인 랍비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줘요? 재밌게 해줍니다. 향락의 정신이죠. 그리고 다원성의 정신이죠.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가려고 하니까 다 맞다로 가는 거죠. 유대인 신앙도 인정합니다. 뭐 하는 동안? 황제를 인정하는 동안. 뭐 하는 동안? 다른 나라를 찾고 전도 활동하기 전까지는 서로 인정하며 나아가지 않는 게 다원성의 원리입니다. 그 당시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힘의 원리, 향락의 원리, 다원성의 원리라는 기본 원리가 뭘 만들어요? 이 역학구조를 만들고 그 역학구조가 권세를 만들고 그 권세가 지도자를 만들고 그 지도자가 나를 통치하죠.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상관없는 얘기 같나요? 로마 얘기, 역학구조 얘기, 조선왕조 얘기 하니까 너무 먼 얘기 같죠?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아가죠? 여러분들 다스리는 권세자들은 누가 있습니까? 권세자들이 없다고요? 대통령쯤은 우습다고요? 글쎄요, 여러분들은 대통령은 우습지만 여러분들은 회사의 상사는 무섭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대통령은 욕해요. 하지만 내 사수를 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실장, 내 팀장, 내 이사,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통치자들이 되죠. 그 사람들의 말과 그 사람의 결정에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그 사람의 그 통치자됨은 어디서 옵니까? 이 사회, 자본주의적 혹은 기업구조에서 뭐가? 그 기업구조,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권세로부터 오는 거죠. 그 사람이 잘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나요? 아니죠. 그 시스템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다스리게 하죠. 그럼 그 권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역학관계가 있죠. 현재 자본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 현재에서의 여러 가지 이 나라를 구성하는 역학관계 구도들이 현재 한국의 질서를 만들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지금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정신들이라는 게 존재하죠. 우리도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힘의 원리였다면 우리는 돈의 힘이기 때문에 돈의 원리가 있죠. 우리는 돈의 힘이잖아요. 로마는 박스 로마나에서 군대지만. 우리도 향락의 원리가 있죠. 재밌게 사는 사람이 성공하면서 사는 사람이고 가치있게 사는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그 향락의 원리가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다원성의 원리죠. 서로 뭐가 맞는지 진리 논쟁을 하지 말고 가치 논쟁을 하지 말고 그냥 그런 것들은 폐기하고 서로 싸우지 말고 살자. 라는 식의 다원성의 논리. 굉장히 로마적이죠. 기본 정신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역학구도가 만들어집니다. 역학구도를 바탕으로 권세가 만들어지고요. 그 권세를 바탕으로 지도자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지도자가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상사이건, 여러분들이 취업해야 되는 어떤 회사이건, 여러분이 적응해야 되는 이 사회구조의 관계.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요, 그냥 산에 가서 고기 안 먹고, 산에 가서 내가 성적인 것들을 멀리하고, 영화는 15세, 청소년 영화만 보고, 내가 고기 안 먹고, 간단히 먹고, 잠은 5시간만 자고, 내가 사람들과 길게 대화하지 않고 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된 사람, 새로운 사람, 의미 있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은 자기기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바뀌지 않고 내가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왜 이것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하십니까? 그런 통치질서, 권세, 그 지도자, 권세, 통치질서,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에게 뭘 주입하죠? 여러분들 그 영적인 사고방식을 주입하죠? 그렇죠? 그 영적인 사고방식을 우리한테 주입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뭐에 대한 싸움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욕망, 여러분들의 몸뚱이, 여러분들이 먹고 싶어, 자고 싶어, 쉬고 싶어, 사랑해, 안고 싶어, 이런 욕망과 싸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이 세상에서 바른지 맞는지 검증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머리에 헤드를 틀어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가치 판단, 헤게모니, 기본 가치, 여러분들의 머리에 조정실을 틀어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그것이 내 본심이고 내 기준이고 내 진리이냐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빼앗겨버린 그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그 운전석을 탈환하는 것이, 그 운전석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에 대한, 그것이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욕망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고방식을 심어줍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들 어떤 기준을 심어줘요. 그 권세자들이, 그 지도자들이, 이 사회라는 지도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요즘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요즘엔 이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고, 이게 틀린 거야 라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근데요, 그 생각이 나에게 집어넣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육식을 좀 안 하신다고 영혼이 맑아졌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너희한테 필요한 것이,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이 싸움을 싸워야 되고, 악한 날에 능히 이기기 위해서 이 전신갑주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설교를 두 번에 끊어서 할 텐데요. 오늘은 그 전신갑주의 앞부분, 그런즉 너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신경을 붙이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전신갑주. 이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세상에 이 시대정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와 싸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무장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가끔은 전 이 비유가 팩트를 더 흐리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갑옷을 입는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군대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군단이 시대를, 지역을 다 장악하고 지배한 것이기 때문에 총독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하나의 군단이 머물러 있으면 그 군단 때문에 직소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로마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강력함의 상징이었고, 싸움을 하는 데서 가장 준비된 것의 상징이었고, 또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와닿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별로 안 와닿습니다. 그쵸?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하면요, 중세시대 영화를 많이 보셔서 철인 28호 같은 이런 갑주를 생각을 합니다. 그쵸? 이렇게 온몸에 철로 둘러싸고 막 이런 전신갑주. 근데 그렇지 않고요. 여기서 전신갑주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의 갑옷을 얘기하겠습니까? 중세시대 갑옷이 아니겠죠? 로마시대 갑옷입니다. 로마시대 갑옷에 대한 영화는 보신 적이 많이 있죠? 일반적인 로마인들이 입는 갑옷이란 건 굉장히 경갑옷입니다. 그쵸? 더운 지역이 많았고요. 가벼운 갑옷이 있습니다. 안쪽은 머리고요. 그냥 사슬로 된 옷을 입습니다. 그쵸? 이렇게 딱딱한 철을 다 뒤집어 쓰는 게 아니에요. 사슬로 된 옷을, 그러니까 치마처럼, 원피스처럼 입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뭘 해요? 그 위에 흉패 같은 거, 그쵸? 이 앞부분을 주로 막아주는, 가슴 부분을 주로 막아주는 흉패 같은 것을 위에 입습니다. 이 부분이 철로 된 거죠. 호심경은 여러분들은 잘 못 보셨을 텐데, 호심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나중에 직접 본 게 아니라 그냥 자료에 나오는 건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게 화살 같은 게 날아와서, 그러니까 이 흉패 같은 것은요, 칼을 막는 게 아니에요. 칼로 이렇게 치면 이게 부러집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요. 공격력을 약화시키긴 하지만, 이 흉패를 붙이는 가장 큰 동기는 뭐냐면 화살 때문입니다. 그렇죠? 화살이 멀리서 날아온 화살은 갑옷을 못 들잖아요. 가까이서는 뚫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중에는 특별히 어디예요? 이쪽 부분은 두껍게 만듭니다. 왜요? 화살에 심장이 관통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호심경, 심장을 지키는 거울이라는 표현이죠. 이 부분을 두껍게 만든 흉패의 부분들을 호심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죠? 간단히 그 다음에 허리띠 찹니다. 그렇죠? 그리고 밑에는 바지 맨살 나와요. 팔도 맨살 나오고요. 그렇죠? 허리띠 차고 거기에 칼 차고요.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깃털 같은 거 보이는 모자 쓰고, 그리고 발에 신발 신고. 그럼 이제 이게 전신갑주예요. 우리 느낌이랑 약간 다르죠. 우리는 전신갑주하면 워낙 되게 온몸이 살이 하나도 안 나고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느낌입니다. 이 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로 이런 군인들을 가까이서 보기 때문에 이 군인들 같은 준비가 우리가 근데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얘기하죠.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도 우리가 근데 마음에 허 안 하다요. 왜? 허리띠가 뭐 되게 중요하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그 원피스 사슬 옷을 입고요. 흉패를 그냥 한 다음에 칼을 들고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허리띠 없이. 그럼 굉장히 섹시하겠죠? 원피스 입고, 이거 덜렁거리고, 이거 출렁거리고, 칼은 들고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허리띠는 뭘 상징해요? 허리띠는 이거 전체가 완성됐음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전체 뼈대를 상징합니다. 일단 사실은 저는 몸의 비유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몸으로 표현한다면 이 갑옷의 허리띠는 몸의 척추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것 자체가 뭘 하는 건 아니지만 전체를 어떻게 돼요? 틀을 세워주는 거죠. 그렇죠? 척추가 무너지면 사람이 무너지잖아요. 허리띠가 없으면 갑옷 전체가 틀어지죠. 그런 개념에서 진리의 허리띠, 갑옷의 허리띠. 우리는 암하다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좋은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에서는. 하여튼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면 차라리 여러분들 몸의 진리를 여러분들 척추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차라리 더 와닿을 것 같기도 한데, 그만큼 중심을 세우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 싸움을 싸우려면 뭐로 해야 된다? 진리로 중심을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얘기하죠? 의의 호신경을 얘기하죠. 아까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것을 방어하는 건 뭐다? 의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의는요, 의로운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 자체,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간단히 연결시켜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이 가치전쟁, 이 시대정신이랑 싸우려면 여러분한테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 뭐예요? 여러분한테 진리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진리가 여러분한테 뭐가 되고 있어야 돼요? 기준이 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진리, 팩트. 이게 진짜 맞는 거야. 팩트가 있어요. 기준이, 아니 진리가 있어요. 그럼 그 진리로 뭐가 생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는 기준이 세워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말이 너무 떠요.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봅시다.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오늘은 진리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지난주 설교에 11초 설교를 간단하게 했었죠. 그쵸? 그래서 진리를 뭐라고 했어요? 간단한 11초 설교에 나타나는 진리는 뭡니까? 우리는 세상에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로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돼요? 진리가 되죠. 그쵸? 규정하는 거예요. 인간은 세상에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여야 된다라는 진리가 들어옵니다. 그 진리가 들어왔어요. 그럼 그 진리를 통해서 뭘 만듭니까? 의를 만들죠. 기준을 만들죠. 그러니까 나는 내게 주어진 자산 가운데 일부는 세상을 세우는데 사용해야 한다라는 기준이 되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리와 의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로부터 우리를 막아줘요? 시대정신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죠. 당연하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얘기죠. 시대정신은 뭐예요? 돈을 많이 모으는 거예요. 시대정신은 뭐예요? 잘 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시대정신이 날라오는데, 그 시대정신이 날라올 때 내가 그 시대정신을 막는 방법은 뭐예요? 이미 내 안에 진리와 의, 내 안에 시대정신과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만의 가치가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 그 시대정신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비유는요, 짧은 길을 좀 돌아가게 하기도 해요. 하지만 간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뭐에 대한 싸움이에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조정하려고 하는 시대정신과의 싸움이 우리의 영적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뭘 준비해야 됩니까? 내가 그럼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기준들을 세워내고 있을 때
내가 이 세상에 먹혀버리는 것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는, 내 심장이 꿰뚫리지 않을 수 있는, 내 척추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설 수 있는, 나를 보존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너무 철학적인 대화처럼 가니까 예를 간단히 들어봅시다. 우리는 그냥 너무 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해보죠. 질 자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 설교를 예를 찾고 드는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 들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두 가지. 하나, 두 가지를 세웠다. 아, 나는 세상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다. 나는 내 자산의 일부를 세상에 나아진 데 사용하면서 살겠다. 라는 진리와 의를 세웠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진리를 들었습니다. 진리하고 인정이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의를 세웠어요. 예를 모임 때 그런 얘기를 하고요.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세웠다고 결정했습니다. 저녁 때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었어요. 재밌게 대화를 합니다. 밥도 먹고요. 맥주 한잔 하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명 친구가 나오는데 굉장히 잘 나가는 애예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직장에 살고 연봉도 나보다 두 배 정도이고 집도 나보다 세 배 정도이고 그런 애가 나를 살살살살 무시하는 게 느껴지네요. 그럼 기분이 점점 나빠지겠죠? 무시라는 화살이 날라옵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기준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진리를 향해서 무시하는 화살이 날아오네요. 근데 그렇게 무시를 당하다 보니까 내 속에 뭐가 차올라요? 두 가지 마음이 차오르죠. 내가 진짜 내가 몇 년 뒤에 너보단 잘 나갈까. 그리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내가 잘못 살았나? 쟤는 저만큼 가는데 난 뭐 한 거지? 이렇게 되는 순간 난 뭘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이 쓰는 뭐 기준과 가치가 싹 나한테 들어온 거죠. 심장이 관통되는 거죠. 나는 아파트 평수를 기준으로 삼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연봉을 기준으로 삼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세속적인 기준, 아까 얘기했던 시대 정치는 돈이잖아요. 돈이라는 화살을 쫙 날아왔을 때 내게 나는 세상의 생산자이고 나는 이 역량을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어. 왜? 난 쟤보다 돈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열심히 모아야 되고 어떻게든 쟤보다 잘 나가야 되고 이런 생각이 휙 날아와서 여러분들의 심장을 관통합니다. 무시라는 화살. 두 번째, 다음날 아침에 회사를 갔습니다. 아침에 회사를 갔더니 여러가지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하죠. 어떤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당장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게 있겠죠. 당장 진행되고 있는 업무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네가 어떻게 해야 되고 일이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이게 지금 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내 인생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이 일을 잘해내지 못하면 내가 큰일 날 수 있어요. 점심시간에 차를 마시고 있는데 사람들이 재테크 얘기를 하네요. 누군 얻다 집어넣어서 이번에 두 배가 됐네, 세 배가 됐네. 뭐가 늘어났네, 뭐가 어떻게 됐네. 요즘에는 뭐가 대세네, 뭐가 대세가 아니네. 요즘에 테마주가 어떻게 되네, 대선이 어떻게 되네. 너는 돈을 그냥 그렇게 갖고 있으면 안 되네.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럼 마음이 또 조급해지죠? 왜? 그 사람들 말미 항상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적금을 들어야 될 것 같고, 펀드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주식이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아파트라도 사야 될 것 같고. 마음이 굉장히 급해집니다. 그렇죠? 또 저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얘기하다 보면 집에 돌아갈 때쯤 되면 또 부인이 얘기를 해주죠. 요즘에는 자기주도형 학습이 대세라더라. 요즘엔 선행보다는 자기주도형 학습이 되더라. 아니면 선행이라도 해야 된다더라. 어떤 학원이 괜찮다더라.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더라. 인터넷을 보면 또 얘기를 해줍니다. 요즘엔 또 어떤 게 트렌드이고 어떤 게 대세이고 그 때문에 내가 패션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라이프스타일은 뭘 하고 있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들어오기 시작하죠. 무슨 화살이 날아와요? 다양한 이름으로 날아오지만 중요라는 화살이 날아오죠. 이게 지금 너한테 제일 중요한 거야. 직장 일을 똑바로 하는 게, 네가 내 닥쳐진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네가 재테크를 하는 게, 교육을 이렇게 하는 게, 연애를 이렇게 하는 게, 소개팅을 이렇게 하는 게, 네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결혼에 대해서 준비는 안 하고 내가 결혼 준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런 얘기가 막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아무 생각이 없어집니다. 뭐 외에는? 그 생각 외에는. 저 같은 아저씨들은 교육 끝난 거예요, 그냥. 좀 젊은 남자들은 재테크 끝나는 거예요. 결혼 안 하셨습니까? 결혼하면 끝나는 거예요. 결혼하셨습니까? 아파트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디 살지? 뭘로 거기를 채울지?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화살이 날라오고. 그러면요, 난 당면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걸 신경 쓸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집에 퇴근하고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퇴근하고 돌아오면 아내가 있고요. 아이가 있고요. 혹은 부모님이 계시고요. 형제들이 있고요. 다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들 나이쯤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들한테 받는 입장이에요? 주는 입장이에요? 주는 입장이죠?
그럼 저 같은 아저씨들은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아, 재테크고 연봉이고 전원보다 잘나고 다 필요 없고 내가 한 달에 10만 원만 더 벌어와서 얘 학원이라도 하나 더 보내겠다. 내가 내 부인한테 옷 한 벌 못 사줬구나. 내가 한 30만 원 더 벌어서 얘 먹을 거라도 사주고 입을 거라도 입혀야지. 내가 내 부모한테 용돈도 못 주고 살았네. 우리 어머니 고생하셨는데 내가 진짜 내년까지는 민크라도 하나 해드려야 될 텐데. 차라도 한 대 사드려야 될 텐데. 이쯤 되면 낮에 했던 생각들이 되게 쓸데없는 생각처럼 느껴집니다. 그게 뭐가 중요해요? 당장 내가 50만원, 100만원을 더해서 이 사람들 돌보는 사랑이라는 화살이 날아오죠. 왜요? 그 사람들 또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거죠.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아내가 원하는 거, 아이가 원하는 거, 애인이 원하는 거, 친구가 원하는 거. 아, 그게 맞는 것 틀린 걸 떠나서 걔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하자는데, 어떻게 안 한다 그러나, 어떻게 안 해주나, 그 정도 해줄 수 있잖아. 해줘야 되지. 주변 사람한테 그렇게 하고 사는 게 뭐 행복이지 뭐. 그럼 걔네들이 날 또 좋아해 주잖아. 그게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자기 전에 책이라도 한 권 뽑았네요.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도태되면 안 되잖아요. 책을 뽑았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결심하지만 내 눈 비웃는다.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인가. 생각버리기 연습. 보통 밤에 잠깐 읽는 책들이죠. 그렇게 보면요. 아, 읽다 보면 감동이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적은 만들지 마라. 처세술이 이렇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되겠구나. 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뭔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갑자기 권위의 화살이 날라옵니다. 요즘엔 이렇게 살아야 돼. 요즘엔 저렇게 살아야 돼. 이건 이런 거야. 저건 저런 거야. 깨달음처럼 그래. 내가 사람들한테도 고치자. 내가 마인드 컨트롤 이렇게 하자. 내가 정신세계 관리를 이렇게 하자. 화살이 또 날라오죠. 권위라는 화살. 그리고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잠들기 전에 한 가지 생각을 하죠. 하, 다 됐고 잠이나 좀 푹 잤으면 좋겠다. 욕망이라는 화살이죠. 가치화들. 하, 다 귀찮고 누가 나를 딱 열흘만 그냥 어떻게 동남아 비치 같은 데 누워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24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이 사람은요. 어제 설교가 뭐였는지 절대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제 설교를 듣고 자기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도 절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했던 생각들은요. 이 사람 마음 가운데서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의지박약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영성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이건 갑옷을 입지 않고 전쟁터에 나게 생기는 문제예요. 싸움이 있는데 싸움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문제예요. 인생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문제입니다. 더 깊은 은혜? 영성? 의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없는 건 의지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없는 건 성령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없는 건 깊은 은혜나 영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없는 건 이것이 싸움이라는 인식,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싸움이라고 인식하지 않고요. 굉장히 내 마음에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대해서 리포터 같은 태도를 유지합니다. 관망자 같은 태도. 어? 어제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런 생각이 드네. 아, 어제는 되게 하나님 뜻대로 뭔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냥 이것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 이러려고요. 근데 저녁에는 또 그것도 귀찮네요. 전 저러려고요. 저러려고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또 이 말을 들으니까 또 팔랑기라 또 이거 같네요.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또 이러려고요. 여러분들 생각에 일관성 있습니까? 내 생각에 일관성. 근데 일관성 없는 내 생각에서 진짜 내 생각을 지키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참된 생각을 지키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의 변화를 리포터처럼 내가 읊어주면 되는 듯한 내 생각에 대해서, 내 컨트롤 타워에 대해서
스스로 관망하는 태도를 가져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고 가서 친구들이랑 몇 마디 듣다가 든 생각, 아침에 회사 가서 얘기하다가 든 생각, 오후에 내가 또 가족들 만나서 든 생각, 책 읽으니까 든 생각, 그리고 이제 자려니까 또 피곤하니까 든 생각, 이렇게 화살 6~7방 날라온 대로 여러분 심장이 그렇게 딱 팡팡팡 관통해 버리시면 그럼 무슨 은혜를 줘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가치적인 죽음을 경험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걸 진리라고 믿는데, 이런 걸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이런 기준을 살겠다고, 사실 그게 내 진정한 입장인데,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생활의 중심에서 내가 자주 내 가치적인 죽음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방어입니다. 여러분 있는 가치를, 여러분 있는 기준을 방어하려고 하죠. 여러분 다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무시하는 대화들을 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쟤는 많이 변했구나. 쟤 대학 때는 안 저랬는데 굉장히 수적적인 기준을 쓰네. 좀 안타깝다. 쟤한테 좀 깊이 있는 고민이 좀 필요할 텐데. 제가 교회를 나가거나 좀 인문학이 있거나 뭔가 삶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텐데 아쉽네. 여러분 이러고 볼 수 있어요. 저요 내 마음 흔들지 않고. 여러분 아침에 정보가 써져 나오십니까? 아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일의 현장과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이것들 하나님 앞에서 잘 해내길 바랍니다. 주어진 일들 성실하게 할게요. 아 그리고 친구가 이런 정보를 해주네. 아 내가 아이를 가르치는 기준은 이건데 이런 교육 방법이 있어? 아, 그건 나랑 맞지 않는 거야. 신경 쓰지 않아. 아 나는 내가 돈을 관리하는 방법과 기준이 이건데 거기에 좋은 방법이 있어. 아 그런 장기 투자와 건강한 투자라면 내가 할 필요가 있겠다. 그건 내가 하지. 하지만 그런 식의 테마적 어쩌고저쩌고 내 기준이 안 맞아. 그건 난 관심 없어. 어떤 정보가 들어오건 여러분들 폴더로 정리하셔서 흘려보낼 건 흘려보내고 도움받을 건 도움받고 도전받을 건 도전받게 그렇게 지낼 수 있습니다. 오후에 집에 돌아오셨는데 가족들이 뭘 해달라고 합니까? 여러분의 기준이 명확하시다면 그래 내가 받는 월급에서 네가 이런 거 이렇게 부족한 거 알아.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이 정도는 풍족하지 않니? 그러니까 이만큼은 그래도 다른 사람에서 나누고 이만큼 우리가 이렇게 쓰자. 내가 쓰는 거 어느 정도 포기하고 돌려서 내가 이 정도 할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자친구에게, 친구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야, 내 기준은 이러니까 이렇게 내 마음과 진심을 표현할게. 그러니까 네 기준이 그러니? 하지만 미안한 부분이 있지만 이건 이러니까 이건 이렇게 하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셨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아, 이건 내가 생각하는 가치에도 굉장히 참조할 만하다. 아, 이 부분은 좀 문제적인 사고이구나. 아, 이런 발상은 진짜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른 거고 이 부분이 내가 맞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을 정리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들 때 하나님 내 하루를 돌아보니 하나님께 주신 진리를 내가 지키고 기준들을 세워나가며 삶의 현장에 그 기준들을 구체화시켰고 몇 가지는 실천했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도 했고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내가 다시 한번 연습하기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참 보람있는 하루네요. 내일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잠들 수 있어요. 그렇게 다 정신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을 잡고 여러분들의 기준과 여러분들의 진리를 지켜내며 여러분들이 꿈꾸는 방향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흔들고 다른 사람이 나를 흔들고 세상에 살다 보면 정신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방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모두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원래 은혜를 받으면 주중에 잃어버리는 것이고 내가 주일날 도전을 받으면 주중에 까먹는 것이고 내가 원래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켜냈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결론으로 갑시다. 두 가지. 하나. 오랜만에 좀 딱딱한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조금만 더 딱딱하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긴박감을 가지십시오. 긴박감을 가지십시오. 제가 제일 불쾌한 사람 중에 하나가 진리를 경험하고 화살 맞아 죽은 주제에 그 패턴 자체가 엄청난 인생의 깨달음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원래 첫사랑이 뜨겁고 젊을 때 열정을 갖다가 세상 좀 살아보면 다 실패하고 절망하고 화살 내다 간통해서 아 진리가 그렇지만 실제는 안 그래. 의가 그렇지만 삶이 그렇지 않아. 다들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도 어쩔 수 없으시지. 왜? 나를 악한 세대에 태어나게 하셨잖아.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아 나도 그땐 그랬는데 아 나도 그땐 그랬어. 너 되게 시작할 때 그랬구나. 아 나도 그때 좋았어.
화살마저 죽은 게 자랑이 아니에요. 안 맞아도 죽고 성벽까지 기어올라가서 지금 깃발 흔드는 사람들이 안 보이십니까? 호신경을 가지고 흉패를 가지고 갑옷을 입고 내 주변에서 세상적인 가치에 머리가 관통돼서 쓰러지고 가슴이 관통돼서 쓰러져도 하나님의 가치와 규제를 지켜나가면서 성벽을 길어오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이세요? 지금 깃발을 흔드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까? 변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사람을 살면 그 사람이 안 보이십니까?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거기 한국에 기어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청년 때 그랬다가 취업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나이 먹으면 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하시죠? 여러분들의 갑옷이 얇아서 여러분들의 심장이 관통당한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내가 하지도 않은 생각, 내 기준과 가치지도 않은, 가치가 아닌,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이 내 심장을 관통해서 그것이 마치 내 의견이냐, 내 생각이냐, 내 견해이냐, 내 기준이냐, 내 인생을 조절해 나가. 가장 큰 두려움을 가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닌데 친구랑 밥 한 번 먹고 무시당했다고. 그래 내가 너보다 잘난다. 난 왜 이러고 살았을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셨어요? 이게 이 사람 생각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로하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사과하셔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람의 생각을 고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가치를 만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과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사실은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력은요. 우리의 무력감은 우리의 무능에서도 오지만 더 많은 경우 우리의 무지에서 옵니다. 우리의 무력감은요. 우리의 무능에서도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세임 주셔야 돼요. 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자주 우리의 무지 가운데 옵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읽으셨습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고 여러분 읽어봐야 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속이죠? 귀신 들리게 하나요? 갑자기 용으로 나타납니까? 아니요. 사단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다른 논리와 새로운 논리와 새로운 기준들을 던져넣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먹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갖고 있던 생각, 원래 갖고 있던 기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진심을 동의하는 진리 이런 걸 부정하고 다른 생각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긴장감과 적대감을 가셔야 됩니다. 그럼 결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아주 쉬워요. 보존이라는 단어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말은요. 되게 언어 유희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와 진리가 너를 지킬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하지만 그걸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의와 진리를 붙자 지키는 것이 너를 지키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안에 갖고 있었던 진리와 의에 대해서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오케이? 여러분, 자연은 보존되고자 하는 의지만 있을 때 보존됩니다. 근데 보존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없을 때 그것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보존이라는 단어 하나를 기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보존이라는 단어 하나를 기억하면요, 내가 거기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보존 대상이라는 걸 인식하기만 해도. 여러분들 여기서 개구리 한 마리가 뛰어간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농촌에 살고 있어요. 개구리가 뛰어가요. 근데 와 개구리다라고 이렇게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얘기합니다. 조심해. 그건 자유보호, 환경보호, 멸종 위기에 있는 몇호야. 그걸 잡으면 큰일 나. 이렇게 됩니다. 그럼 개구리 근처에도 안 가겠죠. 그렇죠. 내가 멸종 생물을 건드리는 되게 인류의 해악이 되는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건 보존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논쟁 중에 자연보호 논쟁이 있죠. 자꾸 민상이 눈치를 보게 되는데 자연보호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예, 어느 지역에 립지대가 있다고 합시다.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요. 거기 뭐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전문가가 얘기합니다. 그 립지대가 조성되기 위해서 몇백 명이 걸리고 그 립지대는 몇 가지 특이 생물이 살고 있고 그걸 한번 밀어버리면 그걸 다시 한번 만들 수 없고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아, 거기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왜? 보존 가치가 있다는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보존 가치가 있다는 인식. 여러분한테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겐 진짜요. 좀 딱딱하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요. 진리와 기준을요.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잔디에 들어가지 맙시다로 줄을 쳐놔도 이 잔디는 보존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잔디란 띠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달리기 때문에 거의 잔디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잔디를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요.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키려는 의지를 가져요. 그러면 그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말씀하신 아 그래도 인간은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깊고 심오하지 않아도 내가 오늘날 이걸 해야 되는구나 내 당면까지는 이거구나 내가 이걸 지금 기준으로 세워서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얘기하신 진리와 이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왜? 보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존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존한다는 것은 특별히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보존하려는 의지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훼손되고 하려면 막는다는 거죠. 그쵸? 아, 누군가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 성공에 대한 얘기를 하네. 저 생각을 하면 내 가치에 대한 의지는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저런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아야지. 왜? 이걸 보존해야 되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보존해야 된다는 인식만 있으면 보존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이게 사라지네. 정기적으로 내가 무슨 조경을 하듯이, 정기적으로 내가 화분을 돌보듯이 이걸 좀 챙겨줘야 돼. 그럼 내가 이 생각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시간, 내가 하루에 30분, 아니 일주일에 30분, 아니 한 달에 한 시간이라도 시간을 갖고 이 생각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자. 리마인드를 다시 한번 기억하자. 내 마음에 새겨놓자. 이게 보존이죠. 그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보존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전 박찬호가 불교도지만 그게 존경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옛날에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자기가 마이너리게 있건 어디에 있건 아침에 매일 일어나서 자기가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기에게는 진리이고 기준인 의인 두 구절을 읽고 그것을 자기 입으로 반복하고 거울에 자기에게 얘기하고 그렇게 함으로 그것을 자기 마음을 지켜나간다고 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성 여부에서 논쟁은 떠나도 우리가 기독교도라 그걸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 불교에 나는 그 한 구절이 그 스스로 진리하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최소한 불교도시지만 뭘 잘하고 계신 거예요? 보존을 잘하고 계신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깨달음, 자기에게 진리라고 붙여놨을 때 그걸 자기의 삶 속에서 보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이걸 잃어버리면 이것이 훼손당할까봐 내가 이게 훼손당하면 내가 믿는 진리와 의로 살아가지 않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 아 이런 넌 끝났어 그냥 돈만 많이 벌었으니까 쉬어도 돼 네가 왜 그걸 그렇게까지 해야 되니 난 사람들의 이야기 어떻게 자기가 관통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의와 진리를 지키는 거죠. 여러분들 진리를 이렇게 보존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해줬던 건면 중 여러분들의 진리와 기준으로 인정하셨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묻습니다. 보존하십니까? 여러분들 주일에 들었던 설교 중에 이게 진리와 기준이라고 인정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존하십니까? 그 생각과 그 기준들이 여러분들에게 다른 생각이 들 때까지만 그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 은혜의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리포터가 되지 마십시오. 아 이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새롭게 드네요. 그럼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겠죠. 아 저런 생각이 새로 드는 모양입니다. 아 그럼 이제는 저 생각으로 살아가네요.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관조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플레이어지 리포터가 아니에요. 보존하려는 애지. 한 가지만 오늘 설교의 주제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만 강조하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진리와 의를 보존하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내 진리와 의가 굉장히 취약하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진리가 뭔지 잘 모르겠고 내 인생의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고 그건 보존하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진리가 통찰성을 갖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의가 개연성을 갖지 못해서 내 진리와 의가 나를 전체적으로 지키기엔 취약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알고자 하십시오.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 내가 인생의 진리가 무엇인지, 인간의 진리가 무엇인지, 신의 진리가 무엇인지, 삶의 진리가 무엇인지, 뭐가 진짜 맞는 건지,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진리를 더욱더 알고자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깊이 공부하십시오. 지금 말씀을 깊이 공부하셔야 돼요. 툭툭툭 지나가는 대로 그렇게 진리를 알아가시면 안 되고요. 그냥 말씀을 깊이 공부하며 내 자신을 깊이 연구하며 세상을 깊이 통찰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내 삶의 경험과 논법과 논리와 기준들대로 그냥 살려고 하는 처세술 수준의 생각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내가 나한테 물어보면 알잖아요. 아,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라고 딱 물어봤을 때 그게 진리예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진리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처세술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게 좋다는 수준의 얘기예요? 아니면 그게 진짜 맞는 거예요? 여러분, 처세술 수준의 깡통처럼 살지 마십시오. 진리가 있어야 돼요. 공부를 하십시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단 신앙이니까. 신앙이니까. 여기 교회니까. 일단 말씀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진리를 더욱더 탄탄하게 하셔야 돼요. 첫 번째, 보존하기. 두 번째, 진리 자체를 탄탄하게 하기. 세 번째, 같은 얘기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오늘의 프랙티컬에 집중하십시오. 저는요, 요즘 제 마음에 저는 얼마나 좀 깊은 진리가 있잖아요. 난 진리를 좀 알 거 아니야. 그쵸? 하지만요, 그게 다 떠오르지 않습니다. 요즘에 나를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요즘에 나를 지켜주는 오늘의 실습이 있어요. 하나님은 요즘에 저에게 주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 요즘 나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쵸? 이건 두 가지 프랙티컬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 개인적인 경우에, 제 개인적인 경우에 네 인격의 성숙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중심 문장으로 삼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목회에 대해서 지나치게 치우치려고 할 때, 혹은 내가 지나치게 편히 쉬려고 할 때, 내가 내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게 성숙된 인격으로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실수를 회복할 때, 내가 성숙된 인격이 되려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나한테 뭐가 있는 거예요? 가늠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요즘에 나에게 얘기하시는 의죠. 내 진리에 기반해서 나에게 얘기하시는 기준입니다. 요즘에 너는 이 기준을 더 중요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저에게 기준점이 됩니다. 저한테 뭐가 돼요? 의의가 되는 거죠. 제가 일을 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나, 개인 기도를 할 때나, 아, 다른 쪽으로 생각이 너무 흘러가려고 하면, 아, 나는 성숙한 인격을 향한 그 무엇을 지금 갖고 있는가 스스로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가, 잘하지 못하고 있는가, 하고 있는가, 하고 하지 않고 있는가. 그 기준을 볼 때 내가 이걸 하는 게 맞는가, 하지 않는 게 맞는가. 이걸 해야 되는가, 해야 되지 않는가. 결정해요. 내 것에 집중되게 해줘야 돼요. 지금 내 이슈에 대해서, 지금 내 과제에 대해서, 지금 나에게 집중해야 될 진리와 의에 대해서 내가 집중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있습니다. 막연한 문장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있을 거예요. 전 두 가지에 집중해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과 연결된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께서 요즘 해주는 얘기에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해주는 얘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전혀 되게 못해서 내가 똑똑해요. 제가 판단합니다. 아, 이건 좀 이런 것 같은데? 저건 좀 저런 것 같은데? 요즘엔 좀 이렇게 하고 싶어? 요즘엔 좀 저렇게 하고 싶어? 라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좀 이런 건 저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 어떤 도전들을 주셔도요. 확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제 고질병이에요. 나만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의 고질병이겠죠. 하지만 제가 고질병이에요. 왜? 지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고질병을 꼭 갖고 있어요. 고질병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질병인 걸 지적하세요. 하나님께서 뭔가 얘기를 하실 때 무시하는 게 얼마나 무례한 건지. 하나님께서 뭔가 얘기하실 때 그걸 내가 내 입장에서 합리화하거나 변론해버리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그것이 요즘에 제가 갖고 있는 프랙티컬한 진리의 척도입니다. 아, 이 기준을 지키자. 하나님께서 뭔가 얘기하면 거기에 예민하자. 내가 이 인격 성숙이라는 걸 집중하자. 여러분, 이 두 가지의 호신경만 딱 차고 있어도요. 이 두 겹의 호신경만 딱 차고 있어도요. 무슨 생각들을 쏘는데 무시를 당할 때도 있고, 사람들이 날 띄워줄 때도 있고, 요즘에 이렇다고 트렌드를 얘기할 때도 있고, 내 컨디션이 어떨 때도 있고, 주변에서 나한테 쏘는데
이 두 가지 두 겹에만 있어도요, 그것이 나를 꿰뚫지 못합니다. 그게 나를 꿰뚫지 못해요. 그 생각이 들어올 때, 아, 내가 이게 잘못된 생각이 나에게 들어오고 있구나, 내가 깨달아지고요. 그 생각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내가 그것이 지하철이건 어디이건 잠깐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생각에서 자유해지길 바란다고 선언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지키십니다. 그럴 때 내가 일정 기간 가치적인 생존을 하다가 죽고 죽어나가서 내 인생의 흐름이 툭툭툭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쭉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개연성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 성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럴 때 그걸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랜만에 좀 딱딱한 설교를 했어요. 영적 전쟁, 전신갑 좀 딱딱한 거잖아.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오늘이랑 좀 달라요. 왜냐면 다음 주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훨씬 부드러운 얘기입니다. 이번 주 설교로 아무튼 한 번 더 그러시겠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결론 갑시다.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세요. 저는 오늘 한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가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욕망을 가져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감정을 가져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가져가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에서 뺏어가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일반인에 비해서 욕망이 좀 왜곡된 사람? 예, 그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데 해롭죠. 일반인에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 예, 하나님이 나가기 좀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요, 하나님이랑 다른 가치 기준을 쓰는 사람, 이 사람은 이미 사단의 영토입니다. 그렇죠? 저는 성경 공부할 때 깃발에 얘기를 합니다. 어떤 가치 기준을 쓰느냐? 대한민국 영토에 꽂혀있는 태극기, 대한민국 헌법을 가치의 기준으로 쓴다는 표현입니다. 헌법에서의 오른쪽은 죄이고 왼쪽은 의다. 기준은 대한민국 헌법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깃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는 것이 맞고 하나님께서 틀리다고 하는 것이 틀리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뜻을 싫어하네, 하나님 뜻대로 다 못하네,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자꾸 반역하네, 죄송하다. 이건 성숙의 문제죠, 그렇죠? 근데 깃발 자체가 이 맞고 틀림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요즘에 여러분들이 정해져 권세자들과 주관자들과 이 세상의 악한 영이 전해지는 게 이들의 마음의 기준에 꽂혀 있다면 거기서는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 법정 선생님 존경해요. 무서워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는 이유가 그분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가 무소유로서 표현하는 그 가치 때문입니까? 저는 수도원에서 수도생활 하시는 수도사분들 존경합니다. 전 결혼하지 않고 신부님으로서 어떤 신체적인 접촉으로서의 정서의 격리를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혼의 경로로만 사역하시는 신부님들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들의 금욕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가치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금욕은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원래 금욕을 안 하죠. 하지만 한국교회의 금욕 같은 것을 갖고 온 것 같습니다. 갖고 온 것 같습니다. 술, 담배 하는 사람, 미성숙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 모태솔로가 더 영성이 깊다고 생각하는 의견들. 그러니? 금식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 사람 영성을 오해하는 말인데. 그 오해에서 걸어나오십시오. 우린 지금 혈과육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술, 담배 좀 안 하니까? 내가 어떤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에 치우쳐져 있지 않으니까? 내려도 무슨 일 있어서 주일하는 교회에 내가 도장을 찍고 있으니까? 우리는 혈과육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 세상과 주관자들에 대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가치를 쓰고 계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무슨 기준을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내 생각에 대한 오해를 버리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내 생각이라고요? 아니에요. 누군가 집어넣은 생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의 생각은 진짜 내 생각으로 내 머릿속의 생각을 돌이킬 수 있는 게 진짜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정해놓으시고 내가 진리라고 얘기했던 내가 의라고 얘기했던 것들을 정해놓으시고 여러분 생각 여기서부터 다른 데로 흘러갈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그 흩어진 생각들을 이곳으로 불러오셔서 다시 그 생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싸우십시오.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되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진리와 의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신경을 가지고 그것을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영혼의 방패막이로 삼아 세상과 사고방식, 이 시대정신이 조정하려는 그 시대정신의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끊어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너무 안일한 태도로 살아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사단의 종 되는 겁니다. 악한 영의 종 되는 거. 그렇죠. 내가 내 생각을 조정할 수 없다면, 내가 내 생각을 만들어갈 수 없다면, 그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죠. 이 시대가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럼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약한 영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해주셔서 무슨 이때 심리주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시대정신에서 자유하게 해주셔서 나는 자꾸 돈으로 나를 평가하고 사람들의 평가로 나를 평가하고 주변 사람이 보는 어디 살고 뭘 갖고 있고 어느 위치에 있고 직업이 뭐 어떻게 생겼고 결혼을 했고 안 했고 이런 걸로 평가하고 이 시대의 생각에서 내가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주시는 평가, 하나님께 주시는 기준에 대한 깊이 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여러 생각을 들여다보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면 거기서 자유하기를 선언하시면서 같이 묵상하는 고백하는 기도하기를 선언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당면 이슈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켜야 되는 그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켜야 되는 그 의의가 있을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것이 기도를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여러분들 어떤 가치를 끊어내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행동을 시작하는 걸 수도 있고요. 어떤 행동을 멈추는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십니다. 모르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의 대부분이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여 제가 그것들을 무시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내가 그것에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한 가지 더, 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정말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 이런 마음 가운데 세대에 걸리는 주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십시오.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주의 자녀라고 하면서 주의 의견을 무시하는 일이 느껴져 있을까? 하나님, 주여 내 마음이 열리신 그 음성을 내가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신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 당면까지 하나님, 제가 이것은 의의 기준을 내가 세워야겠고 이것은 내가 진리라고 내가 마음에 기억해야 될 텐데 이것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게 알려주옵소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제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는 왜 이렇게 실패에 익숙하고 당연해졌는지 은혜를 받고 가치를 알고 진리를 알고 기준을 세우고도 그것이 무너지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것을 잃어버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내 인생에 적용되지 않는 게 당연한 것인 것처럼 패잔병의 의식으로 내 삶을 망치고 있었음을 저는 회개합니다. 주님, 저에게 다시 한번 진리가 가르쳐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가운데 이제 이미 가벼운 그 진리가 내내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한테 고백하오니 나에게 이미 말씀하시는 그 진리와 그 의의가 나에게 지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를 지키려면 내가 그것을 지켜야 되는, 내가 의와 진리를 지키면 의와 진리가 나를 지킬 것인데 내가 그것을 함부로 여김으로 다른 세상의 생각들이 나를 관통하여서 시대정신과 주변 사람의 기준과 상황과 여건에 떠밀려가는 인생을 살게 됨을 저 앞에 회개함으로 고백하오니 내가 의와 진리를 지킴으로 그런 떠밀려가는 삶에서 자유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면 제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어야겠습니다. 제 가운데 기억의 장소가 마련되어야겠습니다. 주여, 내가 이것을 보존하고자 결심하며 보존의 터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아니, 마음마다 보존의 터널을 향한 작은 결단들이 있게 하셔서 늘 마음에 이미 뿌려진 그 진리의 씨앗들이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뿌려진 이 진리의 씨앗, 이 교회에 뿌려진 이 의의 씨앗도 저에게 함부로 여김을 알며 훼손되고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가 사탄의 화살을 관통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지켜내는, 그리고 진리와 의로 말미암아 지켜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위로 말미암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